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이 아빠와 함께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이렇게 찬송하게 될, 특송하게 될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예,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예. 오케이. 오늘은 그 오전에 이렇게 주의 만찬을 갖는 날이라서 좀 특성 순서를 조금 기도 순서와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의 만찬이 이제 로즈 서퍼 이렇게 돼 있어서 원래 이제 저녁에 유대인의 그 유월절 만찬이 저녁 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오전보다는 오후에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정상 그 오후 모임에는 전혀 오실 수가 없는 분들도 또 우리 중에 또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오전에 이렇게 이제 주의 만찬을 하기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유대인의 명절인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의 연속선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 유월절 당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나중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날짜상, 시간 관념상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거든요. 그리고 아침 이렇게 되는데, 유월절 그 저녁 그때 이제 식사하시면서 교회를 위한 새 상속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제정하신 그런 교회 하나의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김덕희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빵에 대해서 감사기도 드려주시고 빵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새한 해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시간의 나눠짐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올한해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그 모토와 같이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돌보는 기쁨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군가가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고 또한 돌봐줬기 때문에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걸로 주님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봐지는 대상에서 벗어나서 참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지체들을 돌보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그러므로써 참 우리의 마음과 몸은 조금 힘들 수 있을지라도 참 영적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참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나 또한 외적으로나 이 화려함을 물리치고 경건하고 또한 검소한 생활 가운데에서 참 지체들과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연초 시작부터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들, 헌금 또한 우리의 은혜에 따라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우리 마음의 욕심이나 보여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만찬에 참여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고 깨끗한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하옵고, 주님께서 이러한 만찬을 제정하신 것처럼 제정하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찢기심을 보여라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참 창조주이신 분께서 이 비천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로 원하오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함을 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한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 주님의 그 귀한 생명으로 세우신 이 복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또한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한빵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에 관해서 말씀할 때, 이 교회를 이루는 이 문제를 한 빵에 참여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떡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떡은 그 재료가 쌀이고, 빵은 그 재료가 밀인데, 성경에서는 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밀알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빵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그래서 죽으시고 묻히셔서 많은 열매를 하늘에 밀알이 묻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들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늘의 밀들로서 그렇게 이제 또다시 심겨져야 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밀알들이 모여서 하나의 빵덩어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갈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리지 않고 어떻게 밀이 빵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면서 하는 일이 바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갈리는 서로 고운 가루로 갈아져가는 그래서 하나의 빵덩어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지체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성경이 먼저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큰 거리낌이 없는지를 잘 살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런 것들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말씀드리면 곧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걸 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기쁜 시간인데, 기쁜 축제의 시간이기도 하면서 또한 또 엄숙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이렇게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게 이렇게 침체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쪽 뒤, 신교실 쪽에 다 받으셨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빵에 참여하십시다. 이 빵이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 그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빵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의 만찬을 겸해서 전할 말씀은 올해 우리가 표어로 정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돌보는 기쁨,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요한복음 시리즈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는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오늘은 첫 번째, 2018년 새해 첫 번째 주의 첫날 말씀으로서 제가 이렇게 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음, 영어로는 가스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이것은 good 스펠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Good spell. 그래서 gospel 이렇게 됐는데, spell은 이제 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어로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good tid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od tidings. 그래서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좋은 소식인데, 왜 좋은 소식인가? 세상에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취급될 수 있는 게뭐 한두 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좋은 소식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에게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러나 구원자가 되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속주,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될 때,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믿게 될때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과 섞인다 그랬어요. 마치 이 모래와 콘크리트, 이 자갈과 이 시멘트와 물과 이런 것이 이렇게 섞이듯이, 그래서 단단하게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섞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 그때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다,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야기할 때 이것은 대단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인간은, 인간이 죄 문제와 관련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결과인 형벌, 그러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의 결과인 어떤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로부터 우리가 면제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탄의 권세,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고 사탄에게 꽉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아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죄의 영향력 하에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우리가 다시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받는다. 사람이 구원받는다 얘기할 때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것이 죄를 짐으로서 확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짓기 전까지, 내가 태어나서 죄짓기 전까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것이 입증돼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죄의 나무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 상태에서 그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죄인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 죄의 빚을 지고 있다. 죄의 빚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빚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한 푼이라도 마지막 한 푼까지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었는데, 그런데 이 죄의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의 빚이 안 남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자기 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날 그 무슨 신앙이라 그러죠? 제가 들었는데 후뻑인가요? 예. 맞습니까? 후뻑 이거 맞습니까? 예, 그 일주일 내내 먼지 낀그 찬송 성경 찬송가 치고 주일에 와가지고 그래서 울며 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가서 일주일 동안 맘대로 살고 그거를 무한 반복하는 그런 게 구원이 아니라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의 용서를 다 빚을 다 이렇게 청산을 받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죄의 빚, 그것을 다 청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게 맞는데 그럼 그건 어떡하냐? 그건 그냥 말씀드리면 돼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겁니다. 그거지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지옥 가나 보다. 용서 실컷 울고 나면은 또 천국 갈것 같다가 그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보니까는 죄가 또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또 지옥 갈것 같은 마음 들다가 또한번 실컷 울고 나면 천국 갈것 같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죄의 빚이 완전히 청산되는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지옥 형벌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완전하게 양털 같이 눈과 같이 희게 돼서 의롭게 되는 문제다. 이게 지금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예요. 구원받는 문제.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표현이 뭐냐면 구원과 관련돼서 감사한 표현이 뭐냐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응애하고 우리가 세상에 없던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구원받는 문제는 사람이 영적으로 응애하고 그 생명이 태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종교 생활,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나이도 들고 종교에 귀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 심신의 수양을 위해서 어떤 종교를 하나 갖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놀라운 이 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고 이 일을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꿈으로 나타나신다든지 길 가다가 환상으로 나타나신다든지 환청이 모든 사람에게 다 환청이 들린다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을 확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을 벌벌 떨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각 사람을 구원해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냐?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그 다음 순서로 천사를 시키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천사를 시키면 훨씬 효과도 좋고, 사람 앞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사람이 이게 감동이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 하냐?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참으로 이 사람이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너무 복된 일인데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 복된 일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여기 좋은 소식 나오네요. 이게 좋은 소식이 이게 가스폴, 이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천사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산을 넘고 저 산을 넘고 이 강을 넘고 저 강을 넘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 그랬습니다. 복음 자체가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운 게 복음이에요. 천사들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감탄하는 게 이 복음인데 지금 여기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때 복음 자체가 어리석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효과 면에서 볼 때 이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 하나님 믿어? 안 그러면 너 지금 당장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뭔가가 내 앞에 딱 펼쳐지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가? 여기 봤더니 선포하는 방식, 사람이 사람에게 선포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선포하고 또는 뭐꼭 목양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에게, 가족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는 이런 복음 선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비효율적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이 황당해 보이는 얘기를 그 누가 믿겠나.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셨다 하고, 조그만 빵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합치면 한 2, 3천 명, 1, 2만 명이 이렇게 다 그것을 이제 먹었다고 하고, 뭐 이런 황당무계해 보이는 이러한 소리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믿게 하시는가. 이거 참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조롱하고, 에이, 그런 걸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 나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 나는 합리적으로 검토되지 않는 것,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조롱하고, 아유, 그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이나 그거 믿는 거지. 또 세상에서 그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나 그거 믿는 것이고, 심지어 이 정신 박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나같이 이렇게 지성적인 사람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복음을 뭐하러 믿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참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포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포자들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과정과 이제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그렇게 될때 세상이 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밭의 상태와 이렇게 같아서 어떤 사람은 그 밭이 길가처럼 이렇게 단단한 밭이 있고, 뭐 씨를 뿌려도 흙 속에 뭐가 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 돌이 많은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가시나무 사이에 씨앗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고,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경우도 생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선포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이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다. 뭔가 하면, 그럼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모든 것을 직접 이야기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의문이 이렇게 타당한 의문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그 죄의 본질 그리고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만 우리가 설득이 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너무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버버버 하는 돌도끼 들고 다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에요. 네안데르탈인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유전자로부터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인슈타인의 유전자를 아담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괴테의 유전자를 아담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차르트의 유전자를 아담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놀랍고 두렵고 뛰어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 사람이 죄로 오염되게 되었을 때, 이때 이 하나님의 이 고민을, 하나님의 이 심정을 여러분이 조금, 한번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차없이 그 아담을 영원한 파멸에 던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의 3장의 맨 끝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사랑했다고 그냥 가정하세요. 우리는 너무 죽고 못 살아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거야. 일단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아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열매인 이 아이. 이 아기를 낳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느껴보셨을지라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나이 마흔에 결혼을 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정말 말로 못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눈을 껌뻑거리면서 이렇게, 아직 눈은, 아빠 엄마하고 이렇게 맞추지는 못할지라도 눈을 껌뻑껌뻑거리기도 하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하품도 하고 뭐 트름도 하고 뭐 손은 그야말로 손가락 인형만하죠. 건전지 안 넣어줬는데도 자동으로 막 움직이죠. 뭐 정말 너무너무 이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그 방을 꾸며놓고 천정에 이렇게 도배도 아주 우주처럼 이렇게 하늘처럼 도배하고 온갖 이 아직 뭐 신발 신으려면 아직도 멀었는데도 조그만 신발도 사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갖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아이를 젖을 주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아이의 이 그야말로 변이 튀어도 그게 더럽지가 않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뭘 해도 사랑스럽고, 아이가 조금씩 자라갈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어디 다닐 때는 정말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온갖 애정을 다 줘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조금 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불량배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서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로서의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처럼 그렇게 키웠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길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가 그 아이를 잃어버려 보신 분들이 혹시 우리 중에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순간 온 세상이 하얘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하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 그 마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하나님은 뭐 모든 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하고는 다르시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느끼는 그 감정, 그거 누구에게서 온 거죠?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절절하게 느끼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에이 까짓 거 뭐 하나 더 낳고 말지. 여러분,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웠던 그 아이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을 때 그 순간에 마음이 싹 정리가 되면서 하나 더 낳으면 되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게 아니듯이 하나님 마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찾아서 너 왜 그렇게 못된 사람하고 놀아났니? 이러면서 영원히 그냥 방에 가둬버리면 끝나는 일입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찾아오는 이 문제는 이 부모에게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 그래서 죽게 된 이 아담을 용도 폐기시켜서 영원히 영원한 감옥의 형벌에 이렇게 처하게 하는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반면에 그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아이를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다시 내 아이로 회복시키는 문제도 하나님께 있어서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왕이셔서 하나님 한 번 뱉으신 그 말을 다시 담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는 그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유야무야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먹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것을 유야무야 하실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다시 하나님의 이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에 이 온 우주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거쳐야 할 그 모든 것을 다 거치시고 마침내는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채 죄 덩어리가 되셔서 저주가 되셔서 벌거벗겨진 채 나무 위에 달려서 온갖 수치를 무릅쓰고 그렇게 죽어주신 그 사건. 여러분, 이것은 물론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치르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희생치고는 너무너무 정말 무지막지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분이에요. 인간이 지금 빛이 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이. 뭐 21세기 어쩌고 저쩌고 뭐 22세기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는데 빛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수학 공식 몇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이 온 우주를 무한에 가까운 이 온 우주를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하실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담을 다시 아들로 회복하시는 문제였습니다. 말씀 가지고 그건 안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이 일개 벌어지만도 못한 이 인간들에게 뺨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해가는 그 과정을 다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살점을 다 뜯기고 이렇게 가면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그 문제였습니다. 그게 죄 문제고 그게 십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아담이, 범죄한 아담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양자로 입양된다고도 표현했고, 다시 태어난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고도 표현하고,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 이래로 그 아담의 죄의 그 본성을 타고나는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 죄로 인한 영원한 파멸을 면하고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일단 조건,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각 사람이 자기 것으로 적용되게 만드는 일이 하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 어떻게 우리를 강요하실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전도 집회 때 이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강제로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시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 하나님이 왜 저 완고한 사람 강제로 문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죠? 예. 인간을 얼만큼 존귀하게 만드셨냐면 하나님만큼 존귀하게 만드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무시하시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귀하게 취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중하게 마치 그 남자가 그 어떤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여러 가지로 정성을 쏟고 나서 반지를 가져가서 나와 결혼해 주지 않겠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와 결혼하지 않을래? 나와 영혼을 보내지 않을래?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을 강제로 찢고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 들렸다 할 때 그 사람이 마귀가 강제로 들어간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형태로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벌려놨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중한 요청, 모든 희생을 다 치루어서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놓고 정중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60년이고 80년이고 100년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초청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로 갚으신다는 것이냐면 영원한 형벌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사람이 한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혼과 영을 받으면 그 혼과 영은 결코 사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죽어서 썩을지라도 그 혼과 영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영과 혼을 어디에 던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냐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던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준비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랑을 거절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거절했을 때,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거 기분 좋으신가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구령 모임 나가서 이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 돌리는 것도 꺼려지죠? 거절당하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어? 뭐요 이거?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웃는 낯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어려운가? 거절당하는 게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당할 때 아픈 마음 누구에게로부터 온 걸까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가면서 초청하셨는데 결국은 마침내 급기야 기어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심판자로서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얻어가실 때 이 아들을 얻어가시는 이 방법이 뭔가 했더니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남자에게 청혼을 받은 이 아가씨가 이 남자를 보고서 이 남자가 비록 남루해 보여도 비록 지금 있는 모습이 비록 뭐 백만장자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진실되게 사랑하는지를 보고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서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가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하세요. 그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들로 회복시키시고 아들을 얻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각 사람을 찾아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 어떤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굴복당하는 거죠. 엄청나신 그분 앞에서 그냥 굴복당해서 그냥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뭔가를 감추고 나서 제 손 뒤에 제가 이 뒤에 손에 이 컵뚜껑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걸 안 보고도 아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지 이거 보여주고 나서 컵뚜껑이라고 얘기하는 건 인정이에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아들을 얻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하십니다.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조건,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영원한 파멸에서 구출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조건으로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자나 돈이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누구든지 너무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만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복음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 이것은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그 사람 안에 심겨져서 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인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뭐냐? 생명이 있는 사람을 내가 낳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던 똑같은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심겨서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때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듯이 내가 이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 그 영적인 아이를 양육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청하노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육체적으로 낳았다는 말이 아니지요.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정말로 사도 바울의 육신의 아들이었나요?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낳은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서 그 복음을 디모데가 믿고 디모데도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서 내 아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제 저희가 성경을 안 읽었군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오네시모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거뒀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그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 전달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낳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낳는 이 일이라는 것,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담을 찾는 기쁨에 동참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담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담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일인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만 우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우리의 기쁨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정말 자기가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던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됐을 때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이를 하나 낳을 때도 열 달을 이 뱃속에 담고 있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영양 공급도 잘해야 되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해야 하고 감기 걸려도 약도 제대로 못 쓰고 뭐 이래가면서 고생고생을 해가지고 열 달을 품고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는 또 얼마나 이 엄마들이 온몸이 이렇게 마디가 다 풀려가면서 이 고통을 당합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하나를 얻는데도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아이 낳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세상의 첫 출생도 이 여자들의 산고를 통해서 이첫 출생을 이루어 가시듯이 영적인 아이들,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얻어 가시는 데 있어서도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하게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다 엄마가 배 아파서 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아이는 세상 아이보다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 귀한 아이를 낳는데 배가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배 아파서 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데 이 영적 산모들의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 태어나는데도 배가 정말 그렇게 아프게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데 영적인 그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제2의 산고를 겪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돌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영적인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유모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 유모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혹은 유모의 그 마음, 이것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데도 사랑과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올해 한 해의 목표, 표어를 영적인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 그건 목양자만 하자는 게 아니라, 조장님들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하자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제게 이 영적인 아이들에 대한 사모함, 그들에 대한 애정, 그 사랑을 제게 먼저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러울까요? 건물이 으리으리한 교회가 부러울까요? 사람이 구름떼처럼 모이는 교회가 부러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낳는 일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저는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아직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교회 내에 이렇게 보이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막혀 있는지 왜 복음을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내주고 마침내 복음을 깨닫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 너무너무 부러운 교회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실족하는 그러한 마치 그 돌밭에 씨를 받은 자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부지런히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밭을 잘 갈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부러운 것입니다. 일주일에 헌금이 수백억, 수십억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서 말씀이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일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속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다독이고 만나서 교제하고 밥 사 먹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 이런 교회가 참으로 부러운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늘 복음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복음으로 교제해 줄 수 있는 사람보다는 복음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런 상태로만 지속된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흥황하고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보다 더 부족한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생 가르치는데 꼭 대학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이면 유치원생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낳고 자기보다 어린 지체들을 복음 안에서 돌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아, 내 일,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이 일, 이거 어떻게 해결되나? 맨날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행복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에만 골똘해가지고 아우 내 집, 내 어떤 취직, 내 어떤 승진, 내 돈, 내 사업, 내 인간관계, 남편과의 관계 뭐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건 불행해요. 평생 그런 문제는 이 문제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 오고 또 다른 문제 지나가면 저 문제 오고 평생 우리는 그 문제 갖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일단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거기에 관심을 쏟을 때 하나님이 다른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찬 올해는 특별히 그런 것에 이렇게 열정을 가진 지체들이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잔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상욱 형제님 나오셔서 잔에 대해서 감사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 첫 해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우리 설교 내용 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그 고난을 이 시간 뒤로 하고 주님께서 정말 바라고 바라면서 바랬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고난받기 전에 그 이 빵과 또한 잔을 같이 먹겠다고 하신 그 기쁨 가운데 하셨던 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 시간에는 같이 있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은혜 가운데 다 접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고난을 뒤로하고 또한 각자의 기쁨을 뒤로하고 이 고난으로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어떤 물동이를 이고 간 한 사람을 쫓아갔더니 그가 갖춰놓은 다락방이 갖춰놓은 다락방이 있다고 기록된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주님, 이 만찬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만찬을 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먼저 갖추고 예배하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그 큰 은혜를 끼치기 전에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 스스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에 실현해 갖춰놓은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에 있어서 준비되고 갖추려고 했던 것들을 잠시 잊고 주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시고 또 무엇을 갖추길 원하셨는지 이 시간 더욱더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떤 집에 제가 초대가 될 때 그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을 살펴보기 전에 그 그릇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그릇이 정말로 때로 눈에 띄고 얼마나 자기가 준비해놓은 그릇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꺼냈는지를 때로는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또한 잔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주님, 그 잔은 너무나 정결하고 정말 흠결 없는 잔입니다. 그 잔 속에 좋은 귀한 그 음식이 있는 것처럼 흠결 없는 주님의 몸에 정말로 깨끗하고 죄 없는 피가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 그 피는 정말로 모든 인류를 죄를 속하고 또한 믿는 자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는 피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포도즙을 통해서 상징하셨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시고 접할 때 이 사실들을 깊이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새해 첫해 마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잔잔한 가운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는 참으로 정결하고 우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그런 피임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스, 포도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워주신 이 새 상속 언약은 옛 상속 언약을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상속 언약이라 함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실 때 그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는 그 과정에서 이 이제 언약을 이렇게 이제 맺으신 그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히브리서가 지금 다시 말한 것인데요. 모세가 피를 취해서, 짐승의 피를 취해서 절반은 이 대야에 담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다른 그 남은 피는 어떻게 했냐면, 그 피를 지금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짐승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모여 있을 때 대야에 받은 피를 사람들에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첫 상소 언약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상소 언약,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만찬에서 세우신 두 번째 상소 언약도 피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잔을, 이렇게 피로 상징화된 이 잔을 지금 이렇게 돌리실 때, 여러분 그 이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잔이 돌아갈 때 이것은 마치 모세가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잔이 돌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피가 적용되듯이, 발라지듯이 예수님의 피가, 물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다 이렇게 충분히 맛본 사람들인 건 맞지만,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행위로서 피가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 그 모양새인 것입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각자의 잔을 조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피에, 한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자에게 제가 드린 찬송은 좀 다른데, 441장 441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이 귀한 복음,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십시다. 예수님 이야기 내게 말해요, 새겨주오. 귀하고 달콤한 말씀 언제나 들려줘. 말해주시오 예수님을, 말해주시오 또다시 말해줘. 주께서 태어나신 천사들 노래했네. 높은 곳 하나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말해주시오 예수님을, 말해주시오 또다시 말해줘. 주께서 십자가 달려 당하신 그 고통과 다시 사신 것 들려주고, 말해주시오 예수님을, 말해주시오 사자간 일어나 사십시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너무나 확실하네. 죄인을 위해 주오셔 구속해 주신 사람, 말해 주시오 예수님을.
다시 말해줘.
주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 다 아는 복음, 뭘 또 그렇게 듣고 또 듣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제대로 느끼게 된, 제대로 알게 된 성도라면 지금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해주시오, 또 말해주시오, 또 말해주세요. 귀하고 달콤한 말씀을 자꾸자꾸 이야기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도 영원한 시간 동안도 주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저를 위해 죽어주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 감사해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영원히 해도 결코 지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18년 이제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어느 순간에 공중에 임하셔도 참으로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점을 저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들로서 저희의 성결을 유지하며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에 참 복음으로 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